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홍콩 당국이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일국 양제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홍콩의 특별한 지위가 위험해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은 이후 50년이 되는 오는 2047년까지 독자적인 사법행정권을 이 지역에 부여하는 일국 양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홍콩 당국이 중국 본토를 포함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은 곳에 형사용의자 등을 송환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국 양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홍콩 시민사회는 이 개정안이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범들을 본토에 보내는 수단이 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홍콩 도심에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개정안 반대 시위를 벌인 데 대해 지지 입장도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수십만 명이 모인 평화 시위는 개정안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개정안이 홍콩의 기업 환경까지 해칠 수 있고 현지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 불안정한 중국 사법 제도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홍콩 재야단체연합기구 민간인권전선은 내일 또 한 차례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 시내 100여 개 상점들은 이날 동시파업을 통해 시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달 말 인도와 스리랑카,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오 장관이 24일부터 30일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을 방문한다고 밝히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유 목표를 진전시킬 핵심 국가들과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정치 기조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첫 방문 국가인 인도에서 최근 재선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폼페오 장관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인도와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어제 국무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서 스리랑카로 이동해 지난 4월 부활절 때 252명이 희생된 테러에 대한 미국의 연대를 보여줄 것이라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후 폼페오 장관은 28일부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사카에서 미일 정상회담에 배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마지막 순방국 한국을 찾게 됩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한국에서의 일정에 대해 북한을 비롯한 공통된 조전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협력과 통일된 접근을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최근 며칠간 위중한 상황이었던 이 여사가 이날 오후 11시 37분 소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여사는 올해 3월부터 노환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아온 가운데 최근 앓고 있던 간암 등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빈소에서 조문한 뒤 기자들에게 이희호 여사의 부고가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조문단을 한국에 보낼지, 보낸다면 언제 어떤 형식이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부음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1922년생으로 향년 97세인 이 여사는 초대 대한 YWCA 총무를 역임하는 등 여성운동가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1962년 결혼한 뒤에는 민주화운동을 함께 벌였습니다. 지난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평양을 함께 방문했고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다시 평양을 찾았습니다. 당시 상주였던 김정은 현 국무위원장도 이효 여사가 만났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만난 한국 측 인사가 이희호 여사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사는 지난 2015년에도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방북하는 등 남북한 통일운동을 주도해왔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어제 애도 성명을 냈습니다.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에는 이달 말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개성공단 대표단이 오늘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하는 설명회에서 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끼고 북부 산지에는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밝은 미래를 선택할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문제 해결에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The path, if you look throughout history, at any successful negotiation or any outcome, it's never linear, right? There's always ups and downs, and we remain confident that Kim Jong-un and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 문제와 관련한 어떤 성공한 협상이나 어떤 결과도 한 번도 일직선이었던 적이 없었고 언제나 기복이 있었다며 우리는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볼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미북 1차 정상회담 1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 미국은 이것을 여전히 열망하고 희망하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 제재가 계속 남아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 문제가 쉽지 않은 해결 과제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We think that this is, and many people who come before us would say that this is one of the toughest national security challenges for any administration, probably one of the toughest.
북한 문제는 어떤 행정부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말했고 현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일평생 마주하게 될 가장 어려운 사안이 분명하다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 문제에서 이룬 진전을 상기시켰습니다.
And we of course there has been steps that have been taken along the way. We've been able to get our North Korean counterparts to the table where they have committed to the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에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테이블로 북한 측 카운터파트들을 이끌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계속 말했듯 미국은 경제적 제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있고 그 입장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nd you know,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have said all along that of course while our economic sanctions remain, we remain open to talking.
한편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달 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에 동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조율하고 북한 문제와 다른 문제들에 대한 통합된 접근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3국 공조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며 두 정상은 미한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열고 6.12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쟁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양측은 어느 한 분야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대화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는 오늘부터 네 차례에 걸쳐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 기획 보도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미북 공동성명의 현 주소를 살펴봅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미국이 북한의 우선적인 비핵화를 요구했던 이전 합의들과 달리 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미북 간 신뢰 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인식을 같이 한 것은 공동성명의 이행의 청신호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양국 간 상호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공동성명의 4개 항 합의는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조항인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은 최종 지향점인 국교 수립과 관계 정상화를 거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과거의 적대적인 미북 관계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도 없지 않습니다. 양국은 싱가포르 이후 수차례의 정상 간 친서 교환과 고위급 회담을 열었고 그 노력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양국이 서로의 지도자를 로켓맨이나 늑다리로 부르며 인신비방성 욕설과 협박을 주고받던 2017년에 비해 관계가 한층 나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양측은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은 전혀 재개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계속해서 불법 환적을 통해 제재를 위반하고 미국은 북한 선박을 억류하면서 위기 상황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며 미국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한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애틀랜틱 카운슬 특별연구원은 북한의 그런 태도가 미국의 정책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has given ultimatums.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yield to an ultimatum. And certainly not going to back down on its big deal approach that it laid out in Hanoi.
미국이 최후 통첩에 굴복하거나 하노이에서 제안한 빅딜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두 번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최종 목표인 평화협정은커녕 종전선언이나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 단계조차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싱가포르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연합훈련 중단을 지시하고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내 초소를 철수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는 분명히 완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대립 상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군 역량에 어떠한 검증된 변화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North Korea's conventional and asymmetric military capabilities, along with their continued development of advanced conventional munitions and systems, all remains unchecked.
현재 북한의 재래식 비대칭 군사 역량, 재래식 군수용품과 시스템의 개발에 변함이 없으며 이 같은 북한의 역량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영내 동맹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이에 더해 5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 고조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제3항 한반도 비핵화 역시 1년이 지난 지금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현재까지 북한이 핵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 조치를 한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뿐입니다. 그러나 사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완전히 폐쇄됐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검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 국무부는 풍계리 폐쇄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영변 등 핵시설에서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핵 역량이 1년 전보다 발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입니다.
If they were fully operating with all the centrifuges which they had in this unknown location, maybe enough for one or two nuclear weapons, not more.
북한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 시설의 원심 분리기까지 모두 가동했을 경우 지난 1년간 한두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만큼 핵물질을 생산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랜덜 슈라이버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역시 미국의 핵심 우려이자 관심사인 북한 비핵화 분야에서 지금껏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On our core area of interest and concern,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we have not seen any progress to speak of.
마지막 조항인 미군 유해 봉화는 처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는 듯했으나 역시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숫자 미상의 미군 유해를 55개 상자에 나눠 담아 미국에 돌려보냈지만 이후 공동 유해 발굴 논의 요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지난달 초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다며 2019년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재개를 위한 북한 인민군과의 협의 노력은 중단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전쟁 전쟁포로 실종자 가족연합회의 릭 다운스 회장은 이달 초 발간된 연합회보에서 유해 발굴 논의를 고위급 회담에서 독립 주제로 다루고 관련 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 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보내드리는 기획보도. 내일은 6.12 정상회담 이후 미북 양측의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정상회담 등 남북 대화 제의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서 남북관계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10일 이번 달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6월 중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시기나 기간 등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번 달 내 개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대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뒤 장소와 형식에 구애 없는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한국의 어떤 대화 제의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한국이 물밑 접촉을 통해 제시한 방안들이 북한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이달 말 이전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운 이유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 결과가 남북 대화 재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 그 카드를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라고 봐야죠.
조 선임 연구위원은 이달 말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견인할 수 있는 합의안이 마련되면 여름에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을 이전에 열리지 않을 경우 미국과 북한 두 나라 모두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은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공조를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고,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한국을 더 자극하고 아니면 한국에 대해서 다시 뭐를 더 요구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최 부원장은 북한은 이미 한국의 선택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만일 한국이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입장을 내세우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를 국제기구에 공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지는 이 같은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같은 소규모 지원으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 제재 완화와 해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남북 간 대화를 촉진하는 변수가 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북한의 입장을 듣고 미북 간 입장을 조율하는 중재자 내지 촉진자 역할을 하려고 했었다며 하지만 북한의 생각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먼저 한국을 북한이 먼저 접촉을 해야 한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유가 있다면은 남북한 간의 관계나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김 교수는 남북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북 간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간 실무 접촉을 통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그리고 제재 완화 속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체계와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이 포함될 때 비로소 남북 접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도 뭐 매우 제약되어 있는 것도 똑같고 북한이 아직 크게 생각을 바꾼 것 같은 뭐 인디케이터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북미 간에도 똑같은 것 같고
우 센터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 간에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경제적으로 매우 큰 충격이 있기 전에는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보일 가능성은 적고 이에 따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경색 국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하원의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대북 제재를 주장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강한 연대를 유지하고 위협에 대응할 군사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을 미국의 적대국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보유한 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ow he'd love to be able to keep his nuclear weapons and be let back into the good grac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that they can get out from under the economic sanctions.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채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런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맹국들과의 연대와 강한 군사력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해선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at's why having a strong force in South Korea, having strong allies in the region, and making sure that we have the military capability to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한국의 강력한 미군이 주둔하고 역내 강한 동맹국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날이 온다면 북한 정권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whatever harm they think they can cause, if they cause it, we have allies with it, you will cease to exist. So that's
그러나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한다며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분명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개성공단 대표단이 11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하는 설명회에서 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주요 싱크탱크인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나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11일 미 연방 하원을 방문합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정기섭 회장 등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날 방미 첫 일정으로 미 의회 개성공단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대표단은 기조 발언 등을 통해 개성공단이 남북평화의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임금 전용, 달러박스 의혹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평화인 것처럼 개성공단 재개도 평화가 궁극 목적임을 설명하면서 공단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할 예정이라고 대표단은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이어 12일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전문가들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13일에는 미 국무부 한국 과장을 면담한 뒤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합니다. 대표단은 14일과 15일 LA 한인 언론사 기자간담회, 한인 지도자와 경제인 대상 개성공단 심포지움 일정을 소화한 뒤 16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따른 박근혜 정부의 대응 조치로 폐쇄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미국 의원들에게 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의원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수 의원들은 공단 재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강력히 반대해온 대표적 인사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한국, 미국 모두의 중대한 실수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I do not think Kaesong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reopened. I think that would be a significant mistake. And I think to reopen it without a change under U.S. law.
대북 제재에 관한 미국 법이나 유엔 결의가 요구하는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미 의회 상당수 의원들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 문제는 제재와 연계된 대북 거래라는 포괄적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재의 원인이 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별개로 논의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원 외교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남북 간 대화와 민간 교류를 지지하지만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 경협은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벤카딘 의원은 미국은 남북 간 민간 교류를 지지하지만 이런 교류도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e're for people to people. So you can work within the sanction regime to deal with those issues, but you can't violate the sanctions themselves.
미국은 남북 간 소통을 지지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력할 것이지만 대북 압박은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에 제재를 반드시 지킨다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 협력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한국도 제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개성공단에 관한 특정 언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이 개성공단 자금의 약 70%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사치품 구매에 전용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법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국의 제재법 104조항을 거론하며 북한의 불법 무기 장치 또는 시스템 제조, 유지, 관리 사용이 북한으로부터 혹은 북한으로 수출입, 재수출되는 것과 관련해 고의적 혹은 직간접적으로 훈련, 조언, 기타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 거래에 연관된 개인 혹은 단체에 수출 신용과 보증, 보험을 승인하는 것을 포함한 민관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 진보 코커스 소속 일부 의원들은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 경협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로카나와 앤디 김 하원 의원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고 비핵화 진전을 촉진할 수 있는 남북 경협에 관여하기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미국이 막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허용과 같은 미국의 남북 경협 지지는 동맹을 지원하는 조치이며 북한과 신뢰를 구축해 한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진전시킬 뿐 아니라 핵 위기 해결과 평화로운 한반도 조성이라는 최종 목표와 함께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도 진전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오히려 대북 제재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척시며 상원 민주당 대표는 제재가 깊고 강력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 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무부는 동맹국들이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장비 배제 방침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화웨이의 5G 장비 문제에 대해 미한 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상호 연결성과 의존도를 고려할 때 우리의 동맹국들 네트워크가 취약하면 그런 취약성은 미국에도 안보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화웨이의 5G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영향이 없다는 한국 청와대 입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각국의 주요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 동맹국에 화웨이의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5G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한국에서 5G 네트워크 사용 비율은 10% 미만이고 군사안보 통신망과도 확실히 분리되어 있다며 미한 군사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서둘 것 같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에 민감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가 있다면 민감한 정보를 이들 국가와 어떻게 공유할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심각한 국가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트너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파나마 선박 동탄호가 닷새째 베트남 해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동탄호는 지난 5일 베트남 남단의 붕따오 인근 해역에 도착한 이후 10일 현재 붕따오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탄호는 붕따오 항구를 목적지로 신고했지만 현재는 붕따오에서 멀지 않은 호치민시 항구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현 지점에서 호치민시의 항구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60km입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10일 BOA에 바지선을 이용한 해상 석탄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육지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현 상태에서 석탄 하역이 시도될 가능성은 적다고 예측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협상 개시 후 인권 문제에 거의 침묵하는 데 대해 미 전문가들은 인권이 협상의 불쏘시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VOA에 북한의 모든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위해 북한 정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왜 계속 미북 협상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하는가. 지난해 미북 협상 재개 후 북한의 인권 문제에 사실상 침묵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전문가들이 던지는 공개 질문입니다.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 특사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점부터 인권에 관한 언급을 멈췄다며 불행히도 그 후로 이에 대해 거의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stopped talking about human rights since the lead up to the
킹 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채찍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 해부터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문제를 끊임없이 비판했지만 지난해 북한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합의한 뒤부터 사실상 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This cruel dictatorship measures them, scores them, and ranks them based on the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한국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잔혹한 독재자로 부르며 그가 주민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여기기는커녕 주민들을 저울질하고 점수 매기고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평가해 이들에게 등급을 매긴다고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초엔 국정연설과 탈북민들을 백악관에 직접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부각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 뒤 김 위원장을 영리하고 훌륭한 협상가라고 말하는 등 비난 대신 칭찬과 격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이 지난해 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 논의를 중단하고 지난해 3월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상호 대화에서 침묵한 건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 인권 사안이 정치, 안보 또 핵미사일 같은 군사 문제를 위해 희생됐다는 게 새삼스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has been sacrificed on the altar of political security.
실제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강철환, 김성민 씨 등 탈북민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환담하는 등 북한 정권을 악의 축으로 비난했지만 비핵화 협상 개시부터는 이런 비난을 삼갔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도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지난해 말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외교가 없을 땐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북한 정권을 혹평하는 탈북민들을 지지하며 대북 외부 정보 유입 노력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협상이 시작되면 인권 문제는 너무 말하기 불편한 존재가 되고 협상 관계자들은 비핵화란 핵심 사안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권 문제 제기를 원하지 않는 추세가 반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when there's no diplomacy on denuclearization taking place with North Korea, we amp up the volume on human rights.
미국 기업연구소의 닉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이 인권을 도구화한다는 오랜 비판의 역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re's a long history of criticizing the instrumentalization of human rights.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해하는 건 북한 수뇌부의 전략과 대량 살상무기 셈법 전망을 알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을 대북 정책의 토대로 삼는 게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협상 개시 뒤 인권을 제쳐둔 게 불행한 사실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가치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인권 문제를 바라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time for the administration to view human rights as a strategic part of its broader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One that views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인권의 가치를 많은 국가안보의 우선 사안들과 연계된 최전선의 이슈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을 도구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VOA와의 이메일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채 미국은 북한의 모든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계속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위반과 침해에 깊이 우려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 위반과 침해를 강조하고 제기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검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부과,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탈북민들과의 회동을 언급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독립적인 정보 접근을 늘리는 등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은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공개적 비판을 삼가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대북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과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3월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기금을 더 늘려 60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 의회가 제정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인권 유린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30여 명과 적어도 13개 단체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 역시 8일 VOA에 미국이 인권을 협상 도구로 삼는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don't think it's valid. They've gotten people free that were persecuted for their faith. They brought them back.
트럼프 행정부는 신앙 활동 때문에 북한에 억류돼 박해를 당한 미국인들을 석방시켜 미국으로 데려오는 등 인권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드리안 홍과 크리스토퍼 안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두 사람의 과거 활동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자유조선의 자유를 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웹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드리언 홍과 크리스토퍼 안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드리언 홍은 습격 사건 이후 모습을 감춘 뒤 현재 미 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고 크리스토퍼 한은 지난 4월 체포된 뒤 현재 보석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북한 임시정부임을 주장하는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이 만든 이 웹사이트는 두 사람의 이력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이드리안 홍에 대해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시 부시 전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저명한 인도주의 활동가이자 인권 챔피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와 몽골에 고아원을 돕기 위해 수년 동안 일해왔으며 중국 내 탈북 어린이들을 구조하는 일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탈북 후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탈북민 조셉 김 씨의 강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김 씨는 에이드리안 홍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But I confidently believe that your act of love and caring can also save another Joseph's life and change thousands of other Josephs who are still having hope.
사랑과 관심이 또 다른 조셉의 삶을 구하고 생존의 희망을 갖고 있는 수천 명의 조셉을 변화시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안에 대해선 미 해병 복무 당시 목숨을 걸고 이라크에서 복무했다며 진정한 미국의 영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버지니아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알게 된 뒤 이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웹사이트는 또 이들이 속한 조직 자유조선이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조카 김한솔의 영상도 게시했습니다.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to Adrian for his
김한솔은 이 영상에서 아버지인 김정남이 살해당한 뒤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있다며 도와준 에이드리언에게 감사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두 사람의 스페인 대사관 침입에 대해 북한 대사관 직원의 망명을 돕기 위해 들어간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체포돼 스페인으로 송환되면 북한에 의해 암살당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돕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트위터나 메일 등을 보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유조선 측은 에이드리안 홍과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 이 웹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 서부 유타주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 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40대 탈북 남성 크리스 최 씨의 첫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에서는 고분을 도굴해 문화재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로 이어지면서 옛 문화유산이 많이 분포돼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 많은 문화재들이 중국 단동과 연변 지역에서 밀거래돼 한국, 일본 등지로 빠져나갔습니다. 40대 탈북 남성 크리스 최 씨도 당시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던 북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성행했어요. 막 그러니까 그 중국이 상인들이 북한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엄청 크게 주면서 이거 골동품 싸가더라. 그러니까는 그게 완전 장사에서는 제일 아마 북한에서 최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대. 90년대 말에.
북한 골동품을 중국으로 갔다가 그거.
그러니까 한국 상인들이 아마 그걸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그 들어오는 거 상인들이 막고 그때 처음 이렇게 달러라는 것도 보고 그놈들이 보통 막 이렇게 북한에서 만 달러 하면 90년대 대단했거든요. 이모 하나 묶으면 한 이만한 만 달러 되는데 그런 거 한 몇 개씩 아직 들어와서는 달러로 톡톡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 이게 뭐 싹 뭐 어디 정말 뭐 쓰레기장에서는 굽을 것 같은 그런 게인데.
최 씨는 당시 쓰레기장에서나 뒹굴던 물건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돈이 되나 싶어 무척 놀랐습니다.
뭐 다양하죠. 뭐 막 이 큰 물뚱기부터 시작해서 장롱, 그다음 뭐 심지어 조그만 게인데 아주 작아도 요만한 게인데 막 몇천 불씩 막 싸가고.
요만한 게 뭔데? 어떤 물건?
대체 그게 그 선비들이 쓰던 그 연적이란 게 있어요. 연적 물통 있잖아.
그런 물건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없죠, 뭐 저 같은 거는 뭐 그것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골동 하려면 좀 미천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 애들한테 막 속여서 팔기도 하고 어떤 건 가짠 거 알면서도 또 뭐 돈을 적게 쳐주고 같이 가고 그러면 뭐 또 그것도 뭐 아마 그래도 싸가는 것 같아요. 북한 훌기 아니에요. 도자기 자체가.
최 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오는 물건을 중개인들에게 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돈은 그런 데서 크게 벌을 못 보고 또 가짜를 한번 팔아놓은 게 또 잘못해가지고 그걸로 좀 처음 벗걸음 해보고 그 벗걸음 한 기계가 내 인생의 검찰 조사. 가짜를 하나 판 게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놈이 팔았지 결국은 나는 그 가짜지만
가짜 유물의 거래를 맡았던 사람이 체포되면서 최 씨의 이름이 공개됐고 최 씨는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면 체포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보이부에만 들어가면 끝이에요. 못 나오지 그죠. 보이부가 그래서 무서운 게고 그 북한에서 전화 온 게 아 지금 나를 찾느라고 정신 없다는 게 나와 보이부에서 없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내가 가는데 요시찰이 대상에 딱 들어간 상태 됐으니까 에휴 이럴 바에는 이제 다시 들어가면 40대를 생각해 봤을 때도 심리란 건 깜짝은 뭐 꿈방 아니에요. 앞에 한 번이 되지 그 사람 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쪼들려야 된다는 게 억울하고 인생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다가 그 한국 브로커 한 명 만났죠. Everything.
2009년 5월이었습니다. 보통 7, 8월에 장마가 지는데 5월에도 비가 그렇게 내렸습니다. 강물이 불어 집으로 돌아갈 상황도 못 됐습니다. 수년 동안 중국을 오가며 이번에도 일이 성사되면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돌아오지 말라는 지인의 말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을 결심한 최 씨. 생이별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상황 이럴 줄 알았으면 그래도 내 집 형제들이라도 다 데리고 왔을 거 이런 게 확 뜨는 거지. 혼자서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 슬픈지 그때는.
크리스 최 씨는 그의 나이 28에 첫 번째 도강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려고 건너간 중국은 20대 청년인 최 씨에게 자유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오면 다시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어떤
집으로? 그 우선 첫째는 언제 뭐 북한은 암흑세계 안에 시끄러운 게 불도 없고 그리고 뭐 중국에서 이렇게 보는 시야가 조금 이렇게 중국은 자본주의하거든요. 자본주의적인 이런 걸로 다 돼 있고 그다음 뭐 개인 경제를 이렇게 다 해서 뭐 먹고 살고 하니까 누가 뭐 그런 데 대해서 뭐 통제하거나 뭐 압력 가하거나 뭐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북한은 이제 들어가면 우선 이 뭐랄까 보위부 그다음에 안전부랑이 한국말 경찰 어쨌든 사람을 통제하는 이 통치기관 이런 데서 사람을 못 살게 보는 거는 정한 북한이 유명하거든요.
세계관이 달라진 20대 북한 청년.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이 있는 땅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뭐라 불법을 도강해가지고 중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처음에는 뭐 마지막까지도 뭐 고향 떠난다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내가 왜 뭐 부모 처자 다 있고 더구나 내가 집안이 마딘데 그러니까 뭐 집을 떠난다 이런 생각은 못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이 생각 하나로 그래서 다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국으로 떠나는 탈북자들 일행과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최 씨는 이들과 함께 거의 한 달 만에 태국의 난민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최 씨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힘겨운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선도 모르고 돈도 없고 이러다 나니까는 고생하면서 진짜 고생해서 태국 감옥에서 1년 석 달 있었거든요. 1년 석 달 있는데 그게 아마 인생 고생에서 아마 두 번째 고생인 것 같아요. 전 닭고기를 또 안 먹거든요. 닭고기를 안 먹는데 삼시 닭고기인 게요. 거기다가 태국 그 쌀은 이런 긴 쌀이 아니에요. 글루텐 프리 그 이런 북한에서 그 쌀은 저 뭐야 배고파 죽어도 달게 먹어도 알아 못 나는 쌀이다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색깔은 흰 게지만 그건 뭐 사료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먹질 않아.
한 달이면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갈 난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 최 씨는 이곳 수용소에서 미국행으로 마음을 바꿨고 그곳에서 1년 3개월을 버텨야 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탈북 남성 크리스 최 씨의 두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부 분리에 대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2001년 6월 11일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파 사건의 범인 티모시 맥베이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맥베이는 이날 300여 명의 생존자와 희생자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극물 주사를 맞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티모시 맥베이는 오클라호마시 연방청사에 차량 폭탄 테러를 일으켜 168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맥베이는 1993년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발생한 한 종교 집단 사건 당시 연방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반감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 테러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맥베이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맥베이는 2001년 6월 11일 내 운명의 주인은 나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1979년 6월 11일 미국 서부 영화 명배우 존 웨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향년 72살이었습니다. 존 웨인은 1928년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하며 배우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939년 그가 주연을 맡은 서부 영화 역마차가 큰 인기를 끌자 일약 유명 배우로 발돋움합니다. 영화 역마차는 역마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위험에 닥치자 서로 하나가 돼 고난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그린 영화로 이는 서부 영화의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존 웨인은 1920년대부터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미국 서부 영화의 전성기와 인기의 궤적을 같이 했습니다. 영화에서도 우직하게 정의를 지키는 선한 주인공의 역을 주로 맡았습니다. 남자다운 외모, 또 큰 체구, 어눌한 듯하면서도 믿음을 주는 말투는 존 웨인이 맡았던 역할과 어우러져서 미국을 상징하는 배우, 또 미국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배우로 강렬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하지만 존 웨인은 50대 후반에 암에 걸려 1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1979년 6월 11일 7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